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수요일만 되면은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을 하던 싱어 우리 정규희 자매 잠깐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규희 자매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찬양 사역자의 꿈을 가지고 호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찬양한 것이 당분간은 이제 보지 못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낮에 물어봤거든요. 올 거냐 그랬더니 못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고등부 교사 정혜청 집사님의 따님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인사하실 분은 그 전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예. 우리 정규희 자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한번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시드니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어학도 연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휠송 리더십 칼리지 3년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실력도 탁월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교의 자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늘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던 귀한 청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가고 사역하고 공부하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의학을 습득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졌지만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늘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사랑하는 우리 정규의 자매 이제 주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유학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곳에서도 오늘을 습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하나를 배우면 열 가지를 깨우칠 수 있는 탁월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 사역자의 꿈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사건과 사고와 악인의 손으로부터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앞길을 주님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드림교회 왔을 때 앞에서 찬양을 하는 자매를 조그마한 자매를 봤는데요 끼가 많아서 그 가만히 가두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뭐 뛰쳐나갈 것 같았는데 결국은 뛰쳐나가네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계속 읽게 되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그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로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만 해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서 만드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를 닮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도 있고 진실도 있고 정직도 있고 인내도 있고 마음도 청결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창조가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살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죽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만 안 죽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줄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의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롭게 말을 하노니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참 의미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제일로 정확한 해석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좀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친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머리가 텅텅 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둔한. 무가치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카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요 머리가 텅텅 빈 무식한 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러한 욕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은요 그냥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렇게 미련한 놈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든지 라카라든지 이런 말은 사실 비슷한 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법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공회에 잡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근데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이것 가지고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형제에게 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욕을 했다고 그래서 치욕불에 가거나 감옥술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죠.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원이 높고 순결하고 거룩한 고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보통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하다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화를 낸다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첫 번째로 화를 내는 것은요, 충동적으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타올라서 화를 벌컥벌컥 내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마음속에다가 오랫동안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폭발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진득하니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섭습니까? 말은 잘하지 않아도요, 이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주시면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었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던 그 아들이 있었죠. 이름은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인데요, 압살롬이라고. 이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는 동생이 있었죠. 근데 이 동생을 이 첩이 다윗에게 첩이 몇 명 좀 많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첩에게서 태어난 제일 장형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입을 딱 다뭅니다. 다물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죠. 이런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화를 벌컥 내고 그리고는 그 없애버리는 것, 이게 사실은 뭐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1년이 지나든지 2년이 지나든지 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었지 꾹 참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결국 몇 년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증오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형을 잔치에 초대했다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렇게 마음속에 꾹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꾸준하게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자다.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카라고 하는 말이 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나고 예수님께서는요, 싫어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평소에 형제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말 속에서 분노가,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담겨져서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요, 아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가만히 감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따진다면요, 사실은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마음 속에 아까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라. 그와 더불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랬죠. 급하게 빨리 화해하라 그 말입니다. 빨리 먼저 처리를 그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요 빨리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감정들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나는 살인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영락 없이 살인자입니다. 이거 스스로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있다면은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가겠죠. 왜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만 던져보면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미워했죠. 그럼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은 죄인이네요. 그럼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옥 가겠네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장 탁월한 거짓말을 하는가, 이 거짓말 콘테스트에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미줄에 바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조금 전에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요.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거짓을 안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살인을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속성상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의 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어느 누구도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미워했던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 그냥 읽고 지나가자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움들, 분노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제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하다. 나는 의롭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지 않겠느냐?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살펴보니까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나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것은 하지 않지 않느냐고, 그래서 의롭다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더 의롭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수준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계명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나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는 겁니다. 계명은 대신에 더 또렷하게 살아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은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사람에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부분적으로 이 나병이 발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적으로 나병이 발생되어졌다라는 의미는요, 머리의 한 부분은 나병이 발생이 되어졌고 몸의 한 부분은 나병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아직까지 병에 걸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아직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어준 부분은 있지만은 더러워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녔을수록 그리고 그래도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부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 아니면은 생가대하는 이 부분,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으로 나병이 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죠.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다 퍼져서 하얗게 퍼져버렸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머리 끝부터 눈썹도 빠지고요, 막 움드러지고 온 몸이 다 나병이 발해버렸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랬죠. 정하다 할지니. 그러니까 나는 온통 의로운 구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를 못합니다. 왜?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사람부터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악으로 끌고 가는 그 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러죠. 나를 보니까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자신이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해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너는 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요, 죄인들만 가득 차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정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감옥에 가게 되면 다 잘못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진짜 죄인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철저히 의지합시다. 나는 의롭지 못한데요.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내가 의로워진 것은 죄인임을 온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얻은 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의는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의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그러한 의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이 중심에서부터 순종을 하셔서 그래서 본인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이 모습 가지고 나가면은 죽습니다마는 대신에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그 내가 드러나면 안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의를 행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다 해놓고 말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전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나가고 결국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하면서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영광 다 받았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꿈을 꾸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넘치는 걸 말하죠. 우리를 그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 예수님께서 흘러넘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요 바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윤리면에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별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농담 따먹기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아닌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빛이 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캄캄해져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가요? 하루만 조금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이게 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성도들은요, 우리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준은요, 하나님의 수준이어서 너무나 탁월하고 고결한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있으면 짜증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이 실수할 때도 고쳐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탁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3년간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나를 닮아라 그 말이죠. 너희의 주인 나를 닮아라. 그렇게 사랑하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요구하셨습니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고 찾아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사실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게 70번씩 7번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죠. 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딱 보면요. 이분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7, 80년 인생 동안에요. 최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들. 그 선한 마음들을 자꾸 묵상을 하십시오. 그것을 자꾸만 개발해 나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앞으로 읽게 될 모든 말씀들은요.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혈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오리를 함께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같이 갈 수 있고 겉옷을 가지고 자는 데 속옷까지도 같이 줄 수 있는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맨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분노가 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워하지 않냐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도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화를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에게 집사님 남편 용서하십시오 그 말씀을요 못하는, 그 말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남편 용서하십시오, 이게 정답은 정답인데요, 이 말 해주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저랑 말도 안 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떨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사랑 못합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은 용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만 화해하자고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안 가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마음을 통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성도가 정말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 감정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예수를 살게 되어질 때에 나도 살게 되어지고, 살인도 안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송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이러한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